우리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근심 없는 삶을 추구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삶의 조그만 것이라도 근심과 걱정되는 일을 만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어린이나 어른들이나 한결같은 인간의 본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의 삶의 조그만 걱정거리, 어려움들을 만나면 그것이 너무너무 큰 일이 되어서 그것을 너무너무 나쁘게 여겨서 자신의 삶에서 이 근심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강박관념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어려움에 처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알지 못하여서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근심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종교가 다시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흥황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이 근심 많은 세상 가운데서 좀 근심을 벗어버리고 위로를 얻고 싶다고 하고 또 자신의 삶에 근심 없는 삶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여러 가지 종교들의 사람들이 매어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은 낯선 것이 아닌데 어느 면에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안에도 이 근심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나 시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원컨대 주여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야베스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배우고 마치 야베스처럼 자신의 삶의 그 환란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인식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고 그가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기도의 모범처럼 앞세워져서는 안 되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전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거나 가르쳐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근심 없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여서 그들을 근심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잠시 후회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편지를 써서 고린도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것이 다행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근심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근심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사사기 18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의 여러 왕들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들이 토지를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에 가서 거기에서 자신들의 그살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단 지파가 자신들이 거주할 땅이 좁았기 때문에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발견한 곳이 어디인가 하면 라이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즉, 라이스라고 하는 도시를 그들이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원래 시돈 사람이었는데 시돈은 저기 바닷가에 있는 아주 큰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였고 법률로 그들을 을금했고 그들은 세금을 바쳐야 했고 왕이 내리는 그 세금을 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역에 종사해야 됐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자신을 간섭하고 자신의 삶에 어떤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싫어서 일단의 사람들이 시돈을 떠나서 깊숙이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좋은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왕도 없고 법률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삶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그들을 발견하였고 그들은 그들을 도와줄 누구도 없었기 때문에 이 단지파의 용사들이 올라가서 이 라이스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잠깐 근심 없이 살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근심 없이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또 근심을 면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근심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만 근심이 있어도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근심을 면하고자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근심 없는 삶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라이스 사람들과 같이 어리석은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근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근심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을 할 수도 있고 근심을 벗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들 안에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게 하여서 그들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있는 죄악에서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근심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근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통찰력을 주고 있는데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첫 번째 근심은 세상 근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근심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근심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근심은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첫 번째로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면하려고 하는 근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하는 어려움을 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심하는 그런 근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근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그런 근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청소년들은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이 얼마나 우리를 근심스럽게 합니까? 이것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세상 근심은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이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거치는 돌을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생각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신앙과 불의에 대하여서 책망하실 때에 우리에게 근심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 근심은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세상 근심도 있고 죄로 인하여 당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보고 올바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자 하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근심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근심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근심을 생각할 줄 알고 그것을 다루게 된다면 그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근심을 대면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도무지 올바르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까 하여서 골똘하고 고심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더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근심은 우리가 떠날 수도 없고 그것을 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근심은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고 파리하게 만들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근심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면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통들도 우리가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는 근심이 바로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에서 근심을 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뜻대로 이 근심을 대면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 걱정들, 염려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매튜얼리는 이것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였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에 의한 근심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으로 하는 근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오늘 저는 잠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을 책망한 것은 그들 가운데 많은 죄악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쓴 편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고린도 전서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파를 나누고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리하지 않고 그것을 방관하고 그것을 용납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하여 엄하게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권의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로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성도들을 서로 고소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무질서하게 자신의 은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도 있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기도편으로 그들을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였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도록 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 편지를 받고 또 디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책망받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것을 인하여서 심히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큰 근심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자신이 편지 쓴 것을 일시적으로 후회하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내가 괜히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그렇게 자신이 후회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곧 이어서 그 다음에 들려온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죄를 책망받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그와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고서 큰 근심에 빠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이 편지를 받고서 이 편지에 있는 책망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책망으로 그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과 죄악들과 세상적인 염려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그것을 듣고 자기 자신의 그 불신앙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일에 대해서 세상 염려에 대해서는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심하면서 밤을 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자신의 삶에 있는 죄악과 불신앙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불신함과 잘못된 것들을 지적받을 때에 우리들은 그곳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이렇게 밝혀내셨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죄를 지어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가?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근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근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영적인 잘못된 행실들을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근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문득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열망들이 이렇게 희미해지고 있는가? 그런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들은 근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곧 잊어버리는 우리의 상태를 근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의 회개를 촉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약간 은짢게 여기고 그리고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근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던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그리고 성벽을 다시금 세우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그들이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해석할 때에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 떨고 근심하였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였고 거룩한 안식일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크게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그들에게 해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옆에서 심판과 멸망을 당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임을 지적받을 때 그들은 그것을 읽고 마음을 찢으면서 근심하였습니다. 울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실 때에 그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향하여서 우리의 그릇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잠시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마음에 근심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한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것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단순히 그냥 걱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하는 근심입니까? 그것은 바로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들은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분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죄악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가라고 마음 가운데 분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실 건지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서 이렇게 물러가셨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그저 벌벌 떨면서 수심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은 근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근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도 이와 같은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고 그 사람의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것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참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영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어떻게 이 근심을 이룰 수 있습니까? 메테엘류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는 근심이 바로 참된 회개에 이룰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서 마음 가운데 큰 열심과 실천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 무기력한 자들인지를 우리는 항상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가 벗어나야 할 그와 같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잠시 생각하다가 잊어버립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잠시 그냥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걱정거리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와 같은 참된 회개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또 변명하게 분하게 두렵게 사모하게 열심히 있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은 회개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만으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그 책임감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는 무책임한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 결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을 항상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홀로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볼 때마다 그것을 항상 자기 혼자만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누구와의 관계에서 그것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잘못과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와 같이 범죄하였구나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불신앙과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이 잘못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무지 내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도 없고 그것을 펼쳐나갈 수도 없는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이와 같은 어둠 가운데서 불신한 가운데서 연약하면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이 싸움을 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생각 우리 마음 가운데 높아진 것 이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하게 둘러쳐지고 있는지 우리의 자아를 부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을 이룰 수도 없고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 안에 나타나게 됩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가운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아야 하고, 기도 가운데서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걱정되는 것, 근심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을 접어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면서 이런 세상 근심은 너희들이 해야 될 근심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얼마나 자주 이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의 그 초반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항상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세상 근심에 빠져서 있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근심을 면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아는 이 사람은 근심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아주 세밀하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지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근심이 우리 가운데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도록 하고 이 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영적인 근심이 있을 때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과연 기도가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고 있습니까? 혹시 불평과 근심과 걱정으로 이 일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곧 잊어버리고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근심하지 않습니까? 멸망의 자식으로 남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회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고 염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참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근심에서 평안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광명기독교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자신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